우리 찬송가 368장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 옛 야곱이 천상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로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
후렴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이다.
할렐루야. 우리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성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뢸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은혜로 받겠네. 아
참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미쁘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은혜를 구하며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죄악과 못하며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모든 교만함과 악행들을 낱낱이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간구합시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우리 함께 입술과 마음을 열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주옵소서.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짓는 죄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을 위해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전제와 같이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희 가운데도 있어 놀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또한 전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유아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국내 선교를 마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셔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주 선교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통영 선교에도 온 시대가 마음을 함께하여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영육간 원치 않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 하나님을 예배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함께하사 지켜주시고 출타 중인 주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세상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삭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들이 복음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성령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가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좌우에 나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호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산 이사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역자 브라이언 킹입니다.
예, 송지영 목사입니다.
이구현 목사입니다.
찬양 사역자 강찬입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 이사교회 다음 세대 수련회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되시죠?
날씨가 너무 덥죠. 7월 31일 우리의 찬양 시간은 더 뜨거울 겁니다.
누가 말해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빌드업 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 잔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순회 장소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최선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곧 만나요. 부산 이사교회.
부산 이사교회가 은혜의 주인공들 주겠습니다.
온라인 잘 지내시다가 조만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See you soon.
감사합니다.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7월 28일 이삭 소식입니다. 피택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드림센터 4층 영광홀에서 진행되며 7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방학 기간을 제외한 총 9주간 진행됩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 시 드림센터 주차장은 영유아 보호자 차량 외 일반 성도님들의 차량 주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이재원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지하와 1층, 2층의 종류별로 표기되어 비치된 분리수거함을 이용하시되 먹고 남은 용기의 음식물은 본관 5층 식당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비우시고 분리수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냉방기기를 사용하신 후 퇴실하실 때는 꼭 사용하셨던 냉방기기의 전원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감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학교 여름 캠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거든요. 요아부는 일찍 끝났고요. 또 제주 선교도 은혜 중에 잘 마쳤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초등 1, 2, 3부, 또 어제부터 영아부, 유치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마쳐지는데 기대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8월 달에는 청년 1부 수련회가 있고요. 또 통영선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여러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교우동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심규찬, 박진숙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따님 출산했고요. 축하합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정미란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중에 장례를 맞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께서를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살아가는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또 우리 교사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캠프를 통하여서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가르침 속에 우리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눈물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복을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의 믿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여서 가정에서도 본이 되고 또 어디에서든지 사랑받는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서 디모데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에게도 복을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또 어렵고 아픔과 시련과 또 역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또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예배처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다하여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성도들의 그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회복케 하셔서 주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슬픔을 당한 가정들 주님 위로하시고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이 예배 초소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을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도전과 응전.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학자가 그의 저서에서 문명의 발전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주장한 내용입니다. 문명은 시대 속에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저절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역경과 도전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직면하게 될 때 여기에 대한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응전이 있을 때에 문명은 발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응전하지 못했을 때에 바르게 대응하지 못했을 때 문명은 몰락하고 쇠퇴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12장 2절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또 성도가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오늘 12장 2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은 1절의 부연 설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1절을 우리 나누었는데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라는 1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고민해 볼 부분은 1세기를 살아갔던 성도들의 주변은 어땠을까를 한번 좀 잠시 살피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은 성도들의 삶의 바운더리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주일날이 되니까 우리가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고 또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 이외에 또 다른 나머지의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과 버타여서 또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죠. 1세기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직면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죠. 로마는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다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신을 그들의 또 주신으로 섬기기도 했고 여러 잡신들을 너무 많이 섬겨서 거기 보면은 그 아테네 가면은 그 제단 이름 자체가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제단이 따로 있을 만큼 그만큼 많은 신들을 섬겼던 것이 헬라였고 또 로마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져서 유대교와 다른 전혀 분파로 여겨져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사상 집단 내지는 작은 그 소그룹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의 어떤 행정적, 정치적, 통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질서와 어울리지 않는 좀 불편한 존재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황제를 추앙하고 또 다신을 섬기고 그들의 모든 경제활동 가운데에 우상 숭배가 전제되어 있는 삶 가운데에 기독교인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그것과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황제를 주라고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말도 되지 않는 예수라고 하는 이를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으로 온 세상 가운데에 평화를, 통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맞지 않는 정치적, 종교적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1세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기독교에 떠난 이들도 많이 있었겠죠. 기독교의 불편하고 어려운 대상은 로마뿐만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기독교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교회의 걸림돌이 되었던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은 유대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분파가 되어진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구성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독교는 자기가 동일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단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괴롭히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교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여러분 그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바울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했던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교회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교회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러한 유대교 베이스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고 이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 큰 장애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 주변의 정황들이 그러한 것이죠.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기독교는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을까? 우리가 뭐 십몇 년 전만 해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사회에 되게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매스컴에서 대형교회의 문제와 중직자들이 대형 사건에 연루되어지는 일들,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탈선과 그런 죄들이 고발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는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규모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정서를 보면은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 외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그렇게 썩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보면은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복음으로만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유대교가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유교적인 영향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삼강오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미 우리 안에 잘 학습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일부분 문화화되어져 버린 유교적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나이가 어린이들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죠. 중직이 되고 나면은 뭔가 높은 지위에 오른 것 같은 권세와 권위를 누린 듯이 그렇게 여기는 이들이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만 해도 제가 사역할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한 적이 많았습니다. 전도사님,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해요.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나무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안 가르치냐 그러면 안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장로님이 먼저 인사하면 좋을 텐데 먼저 봤잖아요. 봤으면 먼저 인사하면 될 텐데 얘들아 안녕 그러면 될 텐데 인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사하지 않으니까 교육자에 가가지고 왜 인사 안 시키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교적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권위주의, 명예에 대한 생각, 체면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직을, 직분을 받을 때에 이것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종의 형체가 되기까지 더 많은 일을 섬기기 위해서 그 중직을 맡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체면 문화처럼 내가 교회 이만큼 다녔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직분은 가져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 유교적 문화 속에서 배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구별도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여야 하고 어떤 권위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권위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모든 교육자들도 우리 흔히 말하는 중직이라고 하는 그 자리들도 말이 중직이어서 중직인 것이지 무거운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런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1세기를 사는 사람이나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의 도전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의 응전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은 세상이 해오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무력 대 무력으로 충돌하지 않았고 무례함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고 그들과 전혀 다른 방식의 거룩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응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앞으로 조금 더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함께 찬양을 올리는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 시대 가운데 응전해야 되는가? 그럼 이 시대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볼 텐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더 보고 다음 구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앞에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러면 로마가 정복한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그걸 하죠.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길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의 방식에 순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지나가 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했기에 그렇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산상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냐라고 이야기하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두 주인의 자리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지위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얘를 미워하고 얘를 사랑하거나 얘를 미워하고 얘를 사랑하거나 둘 다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놓고 내가 금태 종로로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해석해내실 때에 무얼로 해석하고 계시냐고 그러면은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은 재물을,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탐욕하고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만몬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3장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을 여러분 어디까지 올려놓냐 그러면은 신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안 그런데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우리가 항상 악한 것이라고 볼 게 아니라 재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질은 필요해요.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고 교육을 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경영은 물질이 있어야 교회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돈이 있어야 여러분의 사업을 경영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돈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탐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더 많이 주십시오. 재물을 더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텐데 물질을 더 많이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합니까? 성도님들이 하늘의 신령한복과 땅의 기름진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물질을 더 많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게 진심인지 뻥인지 오늘 자가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기도를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두 배의 수입을 하나님이 더 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쓰시겠습니까? 열 배를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열 배를 다 쓰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진 물질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나누어주기를 즐겨하고 섬기기를 즐겨하고 가난한 자들이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내 눈에 보여져서 내 주머니에서 내 지갑에서 내 재정에서 내가 지금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나가가는 것 이외에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나는 내 재물을 쓰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은 내가 안 쓰고 있는데 하나님 두 배로 주면 쓸게요. 사기입니다. 안 될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합니다. 한번 숙제를 드리죠. 숙제를 드릴 때 여러분들 숙제를 참 잘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앞으로는 한 주 말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누어 주십시오. 밥을 사든지 커피를 사든지 선물을 사든지 구제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하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은 안 해보셨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이렇게 움켜잡아줘요. 내가 나누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게 아닌데 힘들어요. 내 먹을 게 잘 없어요. 내가 쓸 게 없어요. 그래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끽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 맛보셔야 해요. 다른 이들에게 맛있는 밥이 싸도 괜찮죠. 국수 한 그릇, 라면 한 그릇도 괜찮습니다. 김밥 하나를 나눠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서 나눠줄 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소름 돋도록 행복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눌 때도 이렇게 행복한데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섬기고 더 나눌 때 여러분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행복해져서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될 이들이 더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가운데에 정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섬겨서 5천 명도 그 선교사님의 손을 통해서 5천 명도 살리고 5만 명도 살리고 10만 명도 살려내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의 물질이 흘러가서 그 가난한 이들을 도와내며 교회 가는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10배의 그 재물을 간구해도 무엇이 나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정작 내가 뭔가 들어왔을 때 하나도 쓰고 싶지 않고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나이 40까지 50까지 10억을 모으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 10배의 그 유익은 2배의 수입의 유익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은사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사가 없는 분은 없어요. 다음 주에 그걸 제가 다룰 거예요. 은사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가운데 나는 은사를 못 받았어요. 아니요. 자기 은사가 뭔지를 본인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물도 뭐라고요? 은사라고요. 그러면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인데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많이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사명으로 물질을 주셨을까요? 쓰라고 준 거예요. 누굴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자곡자곡 재가지고 자기 배불리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은사를 안 써요.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안 써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던가요? 은사를 받아보셨던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은사를 받았는데 쓰지 않잖아요. 은사가 사라져요. 은사는 쓸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더 귀하게 사용하셔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많이 복을 못 받았다. 물질의 은사가 없다.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의 다른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와 또 어떻게 보면 교육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주변을 구제하는 것, 말로 할 수 없는 이 물질의 은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물질의 은사를 부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탐욕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탐욕하는 자, 욕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을 좀 더 가지고 나면 주를 위해 헌신할게요. 얼마를 더 가져야 채워지는 것입니까? 욕망의 그릇은 너무나 커서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10억을 채우고 나면 20억을 채우고 싶을 테고 20억이 생기면은 아이고 생각만 해도 크네요. 욕망의 그릇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은 정말 느끼잖아요. 아, 돈으로 행복한 거 아니구나. 이제 한 해 두 해가 지나가 보고 아, 내 몸에 근력이 빠져가고 내가 옛날과 다르다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은 나에게 뭔가 점점 불편해지는구나. 식당에 가도 뭔가 자꾸 뭐 눌러야 주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뭔가 주문하려고 그러니까 큰 이게 키오스크 같은 것을 해야 되고 세상은 편해졌다 그러는데 왜 나에겐 더 불편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미 우리는 나이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돈이 1억이 있어도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그 때가 이제 지나가 버리고 뭔가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해야 될 때 그때가 되면은 아, 돈이 내한테 그렇게 썩 유익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였다. 내 평생에 정말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선배된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하면은 젊은이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그 나이가 되면 알겠지만 말입니다. 돈을 욕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인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데 그 결국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파멸과 멸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탐내는 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대가 지향하는 것이고 이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의 방식에 순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돈을 주셔서 재물을 주셔서 우리 주셨을 때는 주를 위해 쓰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 주를 위해 더 헌신할 때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로 물질이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한 또 하나의 복의 통로가 물질이니까요. 그러나 절대로 탐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성경은 세상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연환경 우리 그때 설교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제가 감동받도록 잘 실천해 주셨습니다. 뭐냐 그러면 일회용 안 쓰기 위해서 신방 갈 때마다 그렇게 애쓰시는 것이고, 정말 이렇게 전기 아끼고 그런 삶의 태도를 사랑방 가운데서 나누는 것을 신방 갈 때마다 느끼면서 제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에 나누는 기쁨, 정말 주를 위해 쓸 때 얼마나 행복한지, 물질에 대해서 욕망하지 않고 물질에 대해서 오히려 쓸 때 감사함을 느끼면서 여러분 안에 충분히 그것이 체득되어졌을 때,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께서 또 많은 것으로 베풀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욕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다 지나간다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러면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도전하고 위협할 때 그럼 우리에 대한 대응 방식은 어때야 되는가? 세상을 등져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의 수능의 방식대로 수능하지 않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여러분 그런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요. 우리가 뭐라 그래도 세상은 그 방식 그대로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 손을 내밀 때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등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거룩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응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의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데 그들에게 매혹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와 동참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그 표면상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타협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일곱 교회 가운데 한 번도 타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근저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일곱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타협입니다. 그들과 조합을 맺지 않으면 그들과 거래를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1세기 말을 살아갔던, 지금 이 로마서 쓰는 당시와 다르게 1세기 말을 살아갔던 그 요한 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아갔던 시대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냐 그러면은 가난을 전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전제였다고요? 가난이 그냥 전제였습니다. 아, 예수 믿는다. 나는 가난을 그냥 내 생명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응전의 방식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2절을 보면은, 오늘 보면 2절 한번 하반절을 보죠. 이 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은 1절의 부연 설명이고 2절의 전반부와 하반절은 나누어져 있는데, 이 밑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옛 습성은, 옛 자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한번 싹 빼버리시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한번 다 덜쳐내버리시죠. 복음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여전히 죄악 투성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습성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마 어쩌면 교회 섬기는 가운데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옛 습성이, 옛 자아가 통제받는 것입니다. 내 내적 변화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 자신을 주께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내면을 새롭게 변화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내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께서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을 아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누가 살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쉬 지나가지 않습니까? 쉬 지나가요.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주일과 주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주일과 주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번 주일 예배 딱 맞춰지고 나면은 여러분이 뭘 사모해야 돼요? 주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보고 위원회를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상처받은 것, 가슴이 아픈 것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운 이 모든 것들 치열하게 싸워내느라고 내 모든 마음은,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옷은 예쁘게 입고 오지만 내 모든 영혼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너덜너덜해지고 왔는데 주일날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훈련을 받아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옷을 입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과 주일을 사는데 주일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일을 바라오면서 내가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또 똑같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한 가운데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늘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는 이것을 사모하면서 주일과 주일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은 쉬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에베소서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는 열심이 주를 향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고 주와 함께하는 열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해보면은 왜 웃으셨어요? 술을 여러분 많이 취해보시면은 자기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마셔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만 술을 많이 마셔보면은 예, 이게 통제가 안 되죠. 방탕이 왜 와요? 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시면은 여러분 이 본인 통제가 안 돼요. 술이 나를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이 뭔가를 고민해보고 싶거든 오늘 가가지고 술 취해보시기를 술 많이 드셔보시고 근데 경찰서 가는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내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돼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봐가지고 근데 바울이 기가 막히게 묘사한 거잖아요. 술로 충만하지 말고 뭐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술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방탕입니다. 파멸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릴 방식을 세상은 우리에게 교묘한 방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양의 가죽을 덮어쓰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아마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도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그 수많은 도전과 직면하는 가운데에 응전을 하면서 온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괴계를 꾸밀 때에 다 아는 방식으로 나는 사탄이야 이것은 음모야 라는 방식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때에 토끼 잡으러 가고 노루 잡으러 가면은 꽁 잡으러 가면은 지금은 그래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다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 올무를 목노라 그러는데 올무 가느다란 철사를 토끼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토끼가 못 본다는 전제하에서 설치를 딱 하는 겁니다. 토끼 길이 따로 있어요.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가면 아유 토끼 길이구나 보여요. 노루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노루에서는 덫이 다르고 토끼에서는 덫이 달라요. 꽁을 잡을 때 또 쓰는 열매가 있어요. 청산가리 듣고 잡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큰일 납니다. 근데 그것을 넣을 때에 꽁이 알도록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눈치채지 못할 거야 라고 전제하고 거기에 덫을 놓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고 진리 가운데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교묘하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게 응전할 때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경륜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구별해내고 분간하고 그 덫에 빠지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질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께로 나오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쉼 없이 다가오는 이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응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
주시는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고 가죽을 덮어쓰고 우리에 다가오는 그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응전하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도전해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자유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의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의 새롭게 함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방식을 따라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 가고 예수의 말씀 안에 가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과는 모든 바들을 주님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물질을 욕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탐욕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주를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에 순응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에 응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들여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성도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성령이 늘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마음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